이번 학기 이제 어머니 기도회 주제는 보니까 엄마 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서 어머니들이 도전받고 있다고 제가 잘 들었고요. 특별히 저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이 사르밧과부의 본문입니다. 많이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 오늘이 사르밧과부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관통하고 통과해낼 것인가,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벼락같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왕 통치 아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 아시죠? 네,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만연했고, 그리고 심지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도 이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 이 아합왕에게 맞서서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을 선포하는 거죠. 아합왕이 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그리치네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그 장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아름답게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까마귀가 생각보다 깨끗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인데, 왜냐면 이렇게 죽음의 시체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새인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도 정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이 기근은 멈추지 않았죠. 선지자도 기근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시네가에서 한번더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두 번째 피신 장소가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두로의 사르밧.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의 고향이면 어떤 곳일까요? 아마 바알 숭배가 절정에 치달았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거기로 가라. 가면 네가 살아낼 수 있다. 자, 근데요, 그 장소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피게 될 사르밧과부죠. 오늘 이 사르밧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리듬,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기도해낼 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 첫 번째는 작은 떡한 조각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떡한 조각을 내려놓는 믿음. 아합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의지했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과부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이 처한 현실은 내가 이제 이떡 하나 먹고 죽겠다, 아이와 동반 자살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상태가 사르밧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자녀와 같이 내가 같이 함께 죽겠다. 이 상황은 지금 정말 지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르밧과부의 상황이었던 거죠. 8절과 10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이 기근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요청해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달라.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한술 더 뜹니다. 여인을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 지금 이게 이해가 됐어요?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죽을 여인에게 그 떡 한 조각을 내놓으라. 도저히 저라면 이런 부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선지자였으면 오히려 떡을 주면 좋지 떡을 내놓으라 그런 말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일생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기초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엘리야의 도전은 당신, 네가 네 인생에서 잡고 있는 그 기초, 그 움켜쥐고 있는 그 근본, 그 기초를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제가 대청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청년들의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 떡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떡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떡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은 늘 우리 아이들을 마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떡 한 조각의 싸움에서 떡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청년들, 저는 그 청년들을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좀 시차를 두고 같은 전공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청년 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요. 한 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예과 마치고 본과로 올라가는데 본과 공부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또 공동체,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충실히 하면서 좋은 과 못 갑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부서에 있는 한 지체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체인데. 야,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이 생활을 병행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주더라고요. 정직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이 신앙과 삶의 부르심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은 경우도 마주하게 된다고. 자기는 내 지금 인생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이 공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먼저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고. 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 친구와는 전혀 다른 시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리더로 저희 부서에 섬기고 있는데 토요일날 제가 아이들 대상으로 리더 모임을 마치고 이제 뒤에 잠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앉자마자 저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이 친구가 이제 본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해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응급실 업무를 이제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담당한 첫 번째 환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촌각이 다투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CPR을 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가 무연고자였던 거예요. 아무도 보호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의료 시스템의 차가운 현실,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행정 시스템도 한 사람의 죽음에 침묵합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이 죽음에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친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가서 같이 그들과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시고 그 죽음 있는 그 현장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그 장례 절차까지 제가 좀 마무리를 좀잘 부탁한다고.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친구를 제가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누구야? 넌참 좋은 의사가 될것 같아.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넌참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안에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고백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지점이 아주 교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스펙, 우리 인간편에서는 참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벌써부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머니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가 이제 막 듣고 와요, 어디서.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이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이런 도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되라? 이걸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더 물어보십시오. 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니?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나서 저는 확신해요. 이 아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그 의사들 사이에서 때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의사로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런 도전입니다. 떡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떡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처음에 사르밧 과부는 이 도전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지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이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기근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와 나의 가정에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부서에서 제가 아이들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육신적으로 연약함에 지금 직면해 있는 자매입니다. 너무 원망이 됐던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재의식이. 그러나 십자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치의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고난받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십자가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시대들, 옆에 있는 어머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통 전쟁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싸움을 앞두고 전쟁의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는 이 고백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과부는 자신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재물, 작은 건강, 작은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기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단순히 주의 종을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질문을 던져주죠. 우리의 삶의 기근의 문제를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가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주님이 기근을 해결하신다라는 그 인정,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죽은 아들을 품에서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내 품에서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흉년에도 기름과 밀가루를 계속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닥쳐옵니다.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잘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렇게 고난은 찾아옵니다. 17절과 18절에 이 여인이 마주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지금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죠. 상황을 원망하거나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 선지자 엘리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가 이 선지자가 함께함으로 있음으로 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선 장면에서 누렸던 은혜, 기름이 공급되고 가루가 공급되는 모든 상황이 다 부인되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기름과 가루가 공급되었을 때는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네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를 좀 나에게 달라.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이를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아들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죽은 어미의 품에서 아들을 빼앗는 것, 이것이 지금 가능할까요? 아마 여인은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들도 아이가 많이 아파본 경험을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둘째가 굉장히 저희 집안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은 아이입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옆에 있는 자매 여자친구한테 예쁜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섯 살밖에 안 되게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은 머리가 긴 생머리의 그 자매들을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탄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탔는데 20대 한 중반에 한 대학 제가 섬기는 청년들 나이 또래 친구 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셋이 있는 그 공간에서 예쁜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자매는 아주 흡족하게 웃음 지으면서 내렸습니다. 네. 너무 기쁨해서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 얘가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든요. 네. 일단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 엄마는 엄마 탓이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 기운 내서 당신이 건강해 아이 버텨내지 않겠냐. 태어나자마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참 저는 의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서 박 받은 시점이었는데 제가 딱 두 번 하나님을 원망해봤어요. 첫 번째 신대원 들어갈 때 입학금이 없을 때 딱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이런 월요일마다 중보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아이 하나를 놓고 정말 중보해줬습니다. 회복이 됐고 그때 참 부끄러울 만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를 물으셨죠. 너 나 신뢰하니? 너 정말 나 신뢰하니?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가 누구 아들이니? 저는 마치 사르밧 과부의 첫 번째 반응처럼 이 아이를 제가 끌어안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 알아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내 품에 품고 어떻게든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자책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죽은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내려놓는 행동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렸던 결론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가슴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한 답답함 오늘 하나님께 좀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제가 한 몇 년 한 대청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20살 초반부터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연락을 잘 이제 받지 않았는데 요즘 참 대청사역을 하면서도 요즘은 부모님들 연락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참 귀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방황과 실수와 실패도 가끔은 허용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도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아이들을 그냥 포기하고 방임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내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요즘 아이들은요, 말보다 경험을 중요하는 시대입니다. 저를 목사로 처음부터 인정해주는 것보다 저의 삶을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저의 삶이에요. 사는 만큼 말하는 것. 제가 떡 한 조각에 목숨 걸지 않고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 앞에 서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발걸음을 아이들은 보고 싶어합니다.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아무리 방황을 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20대를 돌아보아도 새벽에 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뒷모습을 보면서 제 뇌리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새벽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은 잔소리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도의 등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옆에 있는 어머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삶으로 말하겠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에게 넘겨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의 시신을 넘겨받은 엘리야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이를 세 번 이제 구풀에 안았대요. 원래 이 당시 구약적 상황에서 죽은 시신을 감싸안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많은 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이 아이와 나누어 갖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불사한 행동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아이를 지금 끌어안고 계신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 중보하지만 우리가 아이의 시신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십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고백.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 타이틀이 믿음의 도전을 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처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자기 떡 한 조각을 막 드렸다. 아, 이 여인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어떤 그 신앙적 도전과 대단함에 주목을 해서 이 본문을 처음에 묵상하려고 해서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사실 대단한 여인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여인 아니었어요. 자살 직전에 그저 마지막 한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그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을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 그냥 죽자. 다 포기하자.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 무력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위대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바꿔나가십니다. 24절인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았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본문에는 아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한 이방 여인이에요. 사르밧 과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관심은 너야. 내 관심은 너야. 너에게 내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 죽은 아들만을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려내신 거죠? 사르밧 과부, 이 여인 하나를 살려내신 겁니다.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욥기 42장 5절의 욥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그 죽음과 절망과 고난을 통과한 그 여인의 고백을 소망의 고백으로 바꿔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에 나오죠, 우리 어머님들. 주님은 어머님들의 그 절망의 고백을 반드시 소망의 고백으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추적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